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자기 경건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성도는 자기 경건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신앙의 길이 이제 우상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참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가 속했나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어제 우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을 묵상했고요. 자, 오늘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지금?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어떤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때 건져내지 않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그 땅에서 5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그냥 다 없어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그런 백성들 그게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자 바로 너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런 족속이고 또한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써요? 그 산에 아이만 나면 나일강에 다 집어던져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그 죽음의 지경에서 불러낸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자 초대하시는 그 백성들이다라는 거. 언약의 대상. 그 너희라는 말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름을 받은 이들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행할 약속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네 생각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전하는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 의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들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교회와 삶을 통해 그 어떤 것보다 뭘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내 생각대로 각색하지 말고 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뜻과 진심을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까지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한 백성들과 맺고자 하는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듣는 백성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그 다음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동안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시던 그 언약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말씀하셨고 마라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시대와 사람마다 막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 이전부터 창조의 순간부터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은 처음 당신이 꿈꾸셨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진 않아요.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그곳에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자손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26장 5절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분명히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뭔가 언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당신의 뜻과 그 길과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로부터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변함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거, 그게 이제 말라기 2장을 참고하면 뭐라고 그래요?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고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담긴 그 내용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속한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각 지파 속으로 다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 신의 산에서 주고자 하는 이 법규와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 속에 함께 지키고 바르게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두 지파의 구성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로 다 구성된 게 아니라 야곱의 손자가 끼어들어요. 왜요? 레위가 빠져버렸고 레위 대신에 이제 요셉이 있어야 돼. 요셉 지파라는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 껴서 그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보통 장남은 두 배의 그 이 재산을 분깃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아들 둘이 지금 열두 형제 속으로 들어와서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된 거거든요. 이 언약,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언약은 그럼 어떤 언약이냐? 2장 5절 말라기 2장 5절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 이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경외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이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일단 두려워한다, 떤다 이런 건데 이건 무서워하는 어떤 무서움에 대한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기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그 이 고백인 거죠.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좋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삶과 조심하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는 내가 만든 무슨 수호신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과 율례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게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저 모든 신 위에 크신 존재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인격적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언약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규율과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세요? 인격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그 특권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초대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 그 순종의 열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요 평강 말 그대로 만사형통의 삶이 된다 그거예요. 신뢰라는 말 이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피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믿음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진실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게 전부 피스티스, 피스토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지 믿는다라고만 가지고는 이 원어 의미의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되고 충성되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해 진실하고 충성되게 잘 지켜가는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 약속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인격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 가능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격적 존재란 스스로 약속할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인격자예요. 그 어떤 존재, 이 땅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과 약속이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 자유를 지닌 인간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능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자유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차이예요. 자유의지를 지났으나 인격자와의 그 차이는 동물과 인격자의 차이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고 행해갈 수 있는 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에게 여기 생선 먹으면 안 돼? 뭐 강아지한테 고기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다고 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주 순한 소 같은 경우 여기 풀 먹으면 안 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안 먹겠어요? 눈만 보금보금하면 다 먹어요 다. 동물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요. 코를 뚫고 목에다 줄을 걸고 묶어두고. 그러나 사람은 그런 동물과 다르게 약속이 가능한 인격체예요. 또한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는 자유지를 지닌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막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 약속을 하세요. 초대를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럽니까?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했는지 어떤 약속이 있는지 나와 어떤 약속이 있는지 잘 읽어보고 잘 챙겨보고 그 약속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지 않아서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지 약속도 뭔지 모르니까 그 정성만 마치겠다고 그러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되 내 가슴이 울릴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까지 그 새 언약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와 그 심정이 읽혀질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아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열심, 나의 종교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정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돌이 날라오는 길입니다. 그런 모욕과 위협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길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살피면 알겠지만 저들은 이곳에서 기꺼이 약속을 했지만 정작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몰랐던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족속들도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길이 얼마나 이 세상에 걷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숭상받는 길과는 다른 길인지 잘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실 때 분명 하나님과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은 바로 그런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축복된 길을 가는지 저주의 길을 가는지가 분별이 되고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지 종교의 길로 가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경건과 자기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심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분명한 길과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냥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이집트도 아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곳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향방 없이 느낌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아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만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알게 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를 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언약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저 나의 열심과 내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